네,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아나세 아들 삼간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린 그 사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여성의 이름이죠. 그 드보라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사기는 시작이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어떤 그 비극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어떤 그 변주곡의 주된 테마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일, 이 출애굽과 여호수아 시대 때에 베푸셨던 그 큰일을 알지 못하고 기억으로는 알았겠죠. 들어서 알았겠죠. 그러나 자기의 삶 가운데 그들이 싸웠던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웠듯이 모세가 싸웠듯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속한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고 가나안이 가나안의 문화가 그리고 가나안의 어떤 신들이 굉장히 크게 보였던 어떤 그런 그 세대를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사기 역사는 계속 망하는 얘기 같아 보여요. 그렇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민족을 들어서 벌 주시고 그러면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점점 그 횟수도 늘어나죠. 뭐 18년, 20년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또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단지 망하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시점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육하시는 이런 어떤 그 패턴들이 단지 어떤 인생의 어떤 업보를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너희가 한번 인생은 고난이다, 역사는 고난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통해서 그 역사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육하고 계시는 거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사사기 5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허공에서 뱉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관계의 망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한 두 달 가까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좌우 앞뒤에 보면 어색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같은 청년부로 묶여 있지만, 내가 저 오빠와 왜 같은 청년이지? 내가 저 형과 내가 왜 같은 부서이지? 라고 혼동스러워하며,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괜찮으시다면 잠깐 우리 옆에 그리고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낯뜨겁지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요. 예, 그래요.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거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방금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약간 어색하니까 주님의까지 꺼내고 사랑까지는 미쳐 이게 음성이 안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유 왜 내 앞에 저 형이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침묵을 하기도 하고, 왜 오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게 왜 저딴 걸 시키나 이러면서 허공을 응시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뱉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같이 이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에는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여기서 한 이 찬양,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이 노래에는 단지 노래, 단지 고백, 단지 말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습니다. 두 가지죠. 바로 그들이 여태까지 전해 들어온 우리 아버지의 때에, 우리 할아버지의 때에, 우리 조상의 때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율법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은 어떤 그러한 그 집단 기억 속에서 우리가 전해 들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 그 체험과 만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하는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억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적인 동의만 있고 생생하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가운데서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아 온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내용이 나의 내용으로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말과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망 속에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이 세일이라고 하는 땅은 이제 그 에돔에 있던 이제 지역이죠. 에돔에 있던 산인가 뭐 그럴 텐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오른쪽 밑에 있었던 에돔 지역을 통과했던 그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보지요. 그때의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저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크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지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에 경험했던 것을 전해 들은 얘기죠. 그렇죠? 전수받은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이야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에돔을 지나가게 하신 이야기, 벌벌 떨면서 에돔인들이 벌벌 떨면서 그들을 지나가게 한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전해져 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새롭게 각인된 것과 함께 같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볼까요? 21절 한번 보죠.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 옛날에는 홍해강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우리 세대 때는 하나님이 기돈강에서 일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시내산을 진동시키시고 그 주변 국가들을 벌벌 떨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볼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로 하여금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세일산을 벌벌 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벌벌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전해져 온 것과 새롭게 각인된 것, 이것이 합쳐져서 고백이 되고 말이 되고 찬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예배는 이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선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내가 들어서 프로젝트로 쏘기 때문에 가사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이 교회 말고는 주일날 별로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냥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그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향한 체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집중에서 나오는 노래입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한 구절 안에 깰지어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날지어다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 사실 깰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니까 get up이죠. 일어나라, 깨라, 눈을 떠라. 왜 눈을 떠야 될까요? 왜 깨어야 될까요? 일어나서 싸우러 가라고? 아니요, 이미 싸운 다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깨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그때그때마다 겪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봐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떤 분인지 너희가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 입술로 고백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어 라고 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 그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 그 시스라와 이렇게 함께 같이 싸울 때에 함께 하지 않았던 지파들을 비판하고 또 함께 같이 어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어떤 도시를 저주하는 걸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이기적인 것 같고 이렇게 자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어떤 노래처럼 들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13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그 동참한 지파들에 대한 칭찬이 나오죠.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죠.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살던 지역은 원래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에브라임이 와서 우리를 도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범상치 않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아말렉이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아말렉이 완전히 다 진멸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에스더서의 같은 거 다시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거센 땅이라는 거죠. 만만치 다스리기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두고 지금 도우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볼까요? 베냐민이 왔고 마길에서 왔고 아마 이게 그다음에 스불론에게서 왔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사갈에게서 왔다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루벤이 결심을 크게 하고 와서 도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되는데 루벤은 시내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내가를 넘어서 우리가 도우러 갈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크게 고민하고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도우러 안 간 거예요. 양이나 쳐야겠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17절 보실까요? 17절. 그러니까 약간 조롱하는 거죠.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계속 있으면서 돌아 안았다는 얘기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그러나 그의 반면에 18절 보시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이제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더 나아가서 이제 2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게 어떤 도시 이름인데, 예, 구약성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황을 참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라 하더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편협한 얘기 같아요. 드보라가 너 우리를 돕지 않았어? 메로스를 돕지 않았어? 여호와께 저주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편협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그러죠. 자, 근데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각각의 지파에게 주신 그 역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 그 일에 너희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세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작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묻어놔야지 이랬다가 욕을 직사하게 먹잖아요. 그 욕을 먹는 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안 벌어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강박하고 무슨 노동착취하시는 그런 주인인가요? 아니죠. 네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역할이 지금 뭔지 모르고 있구나. 네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네가 지금 거룩한 주인의, 아주 훌륭한 주인의 그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지금 까먹고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그 야엘은 굉장히 칭찬을 받죠. 우리 지난주 강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찮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죠. 그러나 그녀가 한 일은 사사기에서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운데도 하반부에 가면 야엘의 이야기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니까 야엘보다도 너희 지파들이 못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3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윗과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여기 주의 원수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스라, 그 다음에 시스라와 그의 어미, 그러니까 그의 이제 이스라엘을 어떤 약탈하고 착취했던 어떤 그 가나안인들,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메로스도 있는 거예요. 메로스란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이 저주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설 능력이 되지만 나서지 않은 사람들과 나서는 사람들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드보라의 노래의 후반부에 가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서는 사람들은 왜 나섰을까요?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왜 못 나섰을까요? 르우벤 같은 경우에 이 시내가를 넘어서서 이제 참전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크게 고민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0절 한번 보시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스라는 철병거 900기인가요? 600기인가요? 900대. 900대가 있어서 무시무시한 이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기손강가에 이제 그 시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뭐가 내린 거예요? 비가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기손강가가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뭐 하찮은 개울에 불과한데 이렇게 물이 확 불면서 철병거가 하나도 못 쓰게 된 거죠. 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막 하는데 테란하고 프로토스랑 막 싸우는데 프로토스가 막 그 캐리어 부대를 그냥 막 끌고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뭐 전기를 맞아가지고 버그가 나왔고 땅에 쓰러졌더라. 그런데 SCB로 그 캐리어 부대를 물리쳤더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자, 자연이 우리 편이니까. 그 자연, 비가 오는 그 자연, 그 별들, 하늘, 강 다 우리 편이야. 왜? 별들과 강과 하늘이 다 주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율법 전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넘겨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체험하고 다시 전해야 되는. 근데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현실, 우리가 지금 경험한 공간 속에서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다른 이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공동체냐?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너희가 주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과 공간과 세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착각이나 환상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건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가 지닌 비판 능력이 아니라 그가 누리는 공간의 구조다. 즉 대상들은 그의 앞에 남아있고 그 나름대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알듯 모르듯한 소리죠. 어떤 이제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보통 철학자들은 어떤 건전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자기 책에서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말지요. 근데 여기서 건전한 게 있는데 뭐냐, 그가 얼마나 비판을 잘하냐, 그가 얼마나 분석을 잘하냐, 그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런 것보다도 그가 자기가 속한 공간에서 만나는 대상들과 어떻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현명한 것이요, 훨씬 더 건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학적으로 날카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비판적인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드보라 얘기가 그거죠. 달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우리 이제 예배가 마치면 빨리 마쳐야 될 텐데, 우리 청년 일부가, 전 되게 좋은 데 가는 줄 알았는데 좋은 데 가죠. 예, 아시아 선수촌 공원에서 봄 나들이를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좀 우중충한데. 예. 그런데 이제 같은 공간인데 이 누구랑 보느냐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달라지죠.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어 했던 그 오빠, 요한이 오빠와 함께 이 벚꽃을 보면, 이미 벚꽃은 다 지었지만 그 벚꽃의 뒷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저 다 산화돼서 다 떨어진 저 벚꽃잎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괜히 서목사님이 옆에 계시면 그 벚꽃은 그냥 벚꽃이죠. 그냥 뭐 의미 없는 벚꽃. 벚꽃이구나. 서목사님이 이미 임자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너무 날씨가 좋아서, 수요일이었군요, 그 후배 한 명하고 이제 정신요구 앞에 있는 그 잔디밭 넓은 데 있잖아요. 거기 그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돗자리 피고 누워서 벚꽃을 봤습니다. 잘 보이더라고요, 벚꽃이. 그 후배는 남자 후배였거든요. 예, 저는 좋은 경치는 동성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성하고 보면 경치가 안 보여요. 관심 있는 이성하고 보면 이 좋은 경치가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누구 옆에 있는가가 자꾸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벚꽃이 벚꽃이 아닌 게 되지요. 또 마찬가지로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이성이나, 이거 지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같이 보면 이 벚꽃은 아름다운데 약간 이렇게 의무와 뭔가 이런 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렇게 보게 되는 벚꽃입니다. 의무의 대상이 되죠. 벚꽃은 동성하고 봐야지 벚꽃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마찬가지죠. 드보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맨날 보는 별이다, 맨날 보는 달이다, 맨날 보는 강이다. 그런데 그냥 강이 아니다, 그냥 별이 아니다, 그냥 달이 아니고 그냥 해가 아니더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별이고 달이고 해고 강이더라.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공간이란 없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CCM, 아주 훌륭한 복음성가를 하나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런 훌륭한 복음성가가 있죠.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 빗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훌륭한 또 후렴구죠.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아, 이거 웬만한 CCM보다 낫죠.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며 다음 주에 오셔서 나눔의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계속 바람이 흐르는 게 아니죠. 바람은 계속 부르고 있죠. 시간 남들처럼 똑똑한 공간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다르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 세일 땅 있잖아. 에돔 땅 있잖아. 그거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진동시키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야. 시내산 있잖아. 저 밑에 남쪽에 있잖아. 그 시내산 주님이 흔드셨어. 여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 이 땅은 주님의 땅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해 있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달 있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 있잖아. 주님의 것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이 병신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주님의 땅이야. 왜 너희가 주저하니? 왜 큰 결심을 하고 왜 넘어오지 못하니? 주님의 땅인데 여기는 야빈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시스라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여기는 미디안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 바보 같은 지파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커졌죠. 사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국한시켜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만방의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만 잘되게 하리라?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실제로 에돔도 실제로 모압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명의 그 자식들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들 아닙니까? 요셉만 좀 두 명으로 나누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를 거치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해도 여전히 만방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사기 5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 안에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네가 언약 백성이냐? 그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이 과연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 드보라의 노래는 사실 마리아의 노래와 연결시켜서 많이 우리가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흔히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이제 교회사 속에서 많은 찬양으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연약한 여인이 부른 노래라고 부르기가 참 보기가 어려워요. 볼까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한 여인의 입의 고백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 열방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의 고백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1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거룩하신 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부터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지금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어떤 그 미혼모의 처지에 지금 처하게 되었지만 연약한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시선과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의 눈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니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니가 전능하시니다 주다.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고백해왔던 그 아도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스케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무게를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성경 드보라의 시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네가 속한 시간, 네가 속한 공간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을,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고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공간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속한 그 삶이라는 컨텍스트, 그 상황.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는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겪는 컨텍스트예요. 그러나 그 배경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드보라는 다른 지평이 있는 거예요. 같은 땅에 살면서도 야엘도 마찬가지죠. 야엘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너희가 지금 있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우연히 다 이렇게 여러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지평 속에서 어떤 너희가 겪는 현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은 근데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객관적으로 봅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욕망으로 현실을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혹은 세상이 말하는 평균성으로 네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상식으로 남들이 이렇게 생각해. 결혼은 남들처럼 그래도 좀 해야지. 내 인생은 취직은 그래도 남들처럼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의 시선, 남들이 이해 지평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평.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현실을 이렇게 벗어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현실을 다 품고 계시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네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평 속에서 너의 현실을 이해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짜마 주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 그림 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처한 신앙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매주 우리가 주보가 나오는데요. 참 그 주보를 만드시는 그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참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갑자기 예배는 바뀌어서 내가 이 주보팀을 하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보니까 우리 주보팀이 이제 우리 연합으로 시작된 거에 최초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한 20년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엄마는 아빠를 어디서 만났어? 야, 내가 그때 있잖아. 강선 목사님이 시켜갖고 억지로 내가 주보팀을 했는데 그때 너희 아빠가 있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아빠, 또 바꿔서 얘기해야죠. 아빠, 엄마는, 무슨 얘기죠? 아빠는 엄마를 어디서 만났어? 야, 그때 우리가 찬양팀 MT를 한다고 했는데, 아, 무슨 나 어디 좋은 데 가서 할 줄 알았는데, 야, 교회에서 했다. 아주 뭐 그냥, 아, 그때 참 구질구질하고, 아, 참 재미없었지. 그런데 유일한 의미가 있었다면, 그때 너희 아빠를 만난 거, 너희 엄마를 만난 거란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더 큰 어떤 지평 속에서 현재의 사건, 과거의 사건이 짜맞춰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눈을 크게 떠라. 너희의 현실은 세상이 보는 현실과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저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저 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저 구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니 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과 너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8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고 당당하게 너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여기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현실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의 현실보다 크시며 우리가 속한 자연보다 시간보다 역사보다 크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눈이 우리 가운데서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